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복된 시간, 이 아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린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영광의 자리에 서 계셨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걱정하며 중보했던 우리 그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론 해결 방법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조차 싹 없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인들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간구와 중보와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있었던 매우 특별한 사건, 주님의 거룩한 행동을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거룩한 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끝내시고 난 뒤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잠시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 후에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신명기 16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에는 모든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썼습니다.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좀 표현한 겁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 우리가 찬송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유월절은 예수님하고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꼭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도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제가 이 유월절, 이 절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때의 상황들, 여러 가지로 고증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유월절에서 벌어지는, 그 기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좀 소개할까 합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돌아오면 모든 유대인 가정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봄맞이 청소를 했어야 합니다. 아주 구석구석 벽은 천장까지 아주 깨끗하게 닦아야 했습니다. 바닥은 쓸고 또 쓸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고 닦고 하는 이유는 먼지를 털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청소했던 이유는 바로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아무리 작은 분량이라도 집에 누룩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 같은 겁니다. 발효제를 말합니다. 이 누룩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돼지치는 사육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배설물이 갈릴리 호숫가에 스며들어서 그 배설물 속에 누룩이 0.00 몇 프로가 들어있어서 안식일에는 갈릴리 호수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유대인 신문에 날 정도로 이 누룩을 없애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해요. 그 당시에 이 율법이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이고 형벌은 아주 컸습니다.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자, 이 누룩을 없애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율법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었어요. 모든 가정에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을 좀 모든 가정에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을 두셨어요. 한밤중에 애굽을 떠나야 했던 일, 여행을 위해서 급히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떡을 만드는데 이 누룩을 넣으면 떡이 이렇게 부풀어 오를 거 아닙니까? 그 누룩을 뺐어요. 부풀어 오르지 않은 떡, 빵을 들고 가기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급히 떡을 굽던 일, 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 이 누룩을 치우는 일이 유월절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전날 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아버지는 촛불을 듭니다. 온 가족과 함께 마지막 검사를 합니다. 촛불을 들고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누룩이 남아있지 않은지. 이건 정말 진지한 의식이었습니다. 누룩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누룩이 들어간 음식이 있었다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가까이 오면 유대인의 모든 가정이 흠없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가정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동안 계속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한 곳만은 계속해서 지저분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쌓여왔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유월절 성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장사터가 어디 있었냐면 성전의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유대 남자의 뜰이 있었고 여자의 뜰이 있었고 바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막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어디서 장사를 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습니다. 성전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 언제 예전에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설계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설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때서부터 설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족속과 사람들이 성전 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되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자손들이 그 성전터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 주민들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소위 숙박일을 하면서, 지금 평창올림픽이 열리는데 숙박료가 막 비싸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절기 때마다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오는 이방인들이, 또 멀리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멀리서 재물을 들고 오고 양과 소를 가축을 가져오겠습니까? 희생재물은 흠없는 일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일련된 것.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사장의 검증이 생겼습니다. 재물을 멀리서 갖고 와도 제사장이 이 동물이 된다 안 된다를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애시당초 이게 된다 안 된다를 검증된 동물을 사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폭리를 취했겠죠. 검증된 동물을 사지 않으면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흠이 없는 일련된 숫소를 가지고 와도 제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는요, 성전에 바치는 세,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돈을 받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화폐 안에는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잖아요. 그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동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턱에 딱 앉아서 그 동전을 교환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유월절에는 환율이 달랐습니다. 그 로마 동전을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야 했으니 정결법에 합한 동전으로 바꾸라. 당연히 환율이 달랐겠죠. 엄청난 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든 가까이서든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바꾸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공연을 보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고 돌아갈 수가 없으니 비싸도 우리가 보고 돌아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월절에 돈 남기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주 핵심이 된 거예요. 거룩한 냄새가 아니라 타락한 종교의 냄새가 계속해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장면을 보신 겁니다. 이 뜰, 이 이방인의 뜰, 잃어버린 세상,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빛을 예수님께서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12살 때 이미 이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은, 이 예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무슨 꼴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 그런 거 기억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런 거 기억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거룩한 세계에 대해서, 거룩한 체험에 대해서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잠깐 얘기해 볼까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체험하고 자신의 더러움에 대해서 막 치를 떨고 내 죄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했던 순간, 근데 처음에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좀 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너무 더러운 것이 많아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말씀을 읽어도 뭔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런 상태, 이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절기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이 절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아주 강도 높게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빠지고 어이없어하고 놀라고 했겠죠. 가축들, 그 기도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뜰이 온갖 가축의 배설물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동물들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내쫓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나가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이게 묶어둘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세 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둘기 파는 세 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비둘기를 세 장에 가둬뒀을 테니 그걸 들고 나가라. 돈이 막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소리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의 노하심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섭게 달려드는 맹수와 같았습니다. 이 동사들이 전부 부정과거형이라는 동사인데 요한은 증거합니다. 대충 엎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전부 다 내보내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제거하셨고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싹 다 없애셨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냥 쫓겨갔을까요? 다 안나스와 제사장들의 호의를 받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까지 청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세요. 긍휼하신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어떤 노를 드러내셨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뒷걸음질 치던 제자들, 예수님이 너무 맹렬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요, 제자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막 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막 다 뒤집어 엎고 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을요, 참되게 따라가면 고난이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실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실은 이 사건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삼키게 된 거죠.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주의 맹렬한 행동과 말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게 될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언제 이런 열정과 마음을 최근에 본 적이 있니?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떠오른 거예요. 야, 저런 열정을 최근에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 과부나 고아에게 행하는 불의한 제사장들에게 제대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최근에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죄로 흐느끼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을 혹시 본 적 있어? 하나님의 전이 너무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워진 상황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전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움직이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적 있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주변에 또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포함해서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키리라 할 정도의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정말 자신이 더러워졌다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정말 돌아보며 참회하며 나 이렇게는 정말 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분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최근에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나? 제자들이 그게 지금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까지 누가 저렇게 이 성전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적을 본 적 있냐? 제가 어제 그제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는데 얼마나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 감사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기 엄마들이 놀고 싶어 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애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해방을 맞이한 그 기쁨 있잖아요. 참 좋았어요. 애들이 조금 고생스러워 보이긴 했는데 그 엄마의 기쁨을 보니까 목사가 얼마든지 참겠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요 많이 놓쳤어요. 우리 많이 놓쳤습니다. 주님의 이 열심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의 이 열심이 열정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러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잘못 갖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자꾸 생각하냐면 왜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혼을 내시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너그러우시고 온유한 분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아니에요. 정말 부패한 것, 정말 가슴 안이 더러워진 것,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서 형식으로 겉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우리 주변에 그것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한 모습에 분노하시면서 청소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는 예수님 한 걸음 물러나 막 분노에 차 있었던 이 제사장과 그 호의를 받던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여쭙게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절기 행사로 장사로 한몫보던 자들이 예수님의 열정으로 쫓겨나게 되자 뭐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권위에 압도당했잖아요. 예수님께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몰아서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당시 이들이 잘하던 것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힘도 없고 빚도 없지만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 우리 말씀에서는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와 기적들이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짜로 돌아다니는 메시아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잘 써먹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한번 표적을 좀 보여볼래.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가짜 메시아로 몰아서 죽여버리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죠? 말씀으로 무찌르시듯이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당장 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다 무너졌던 것을 수룹바벨 때 재건했거든요. 그것을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더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 건축이 46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 웅장하게 만든 성전 그거를 예수님이 헐라는 거예요. 46년 동안에 진 거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뭡니까? 자신의 육체예요.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곳인데 그 안에서 가축을 팔고 돈을 남기고 온갖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나쁜 것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예표하며 예언하며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헐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피로 세우신 공동체가 창의진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의 주인이고 몸이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바로 거룩한 전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의 일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런 것인 걸 안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너희가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너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깨어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더럽습니다. 저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제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거룩한 세계를 맛보길 원하죠. 우리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그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 거룩한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구석구석 내 안에 있는 그런 누룩의 흔적들이 다 밝히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채찍을 들고 그들을 몰아내셨습니까? 기도가 사라진 삶, 말씀이 사라진 삶, 거룩한 세계에 있어서 단 1도 관심이 없는 우리의 삶, 오직 미래 없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만 생각하는 우리의 삶,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채찍을 드셨어요. 그 안에 그런 누룩들을 좀 제거하라고. 너희가 진정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슨 말씀인지 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오늘도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채찍 드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이 잘못된 누룩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경제적인 착취를 했다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보다 더 깊고 깊은 더 어두운 죄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안 돌아갔어요? 이 창의진 교회 이거 지금 다 돌아가요. 어쨌든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리더십 훈련도 다녀오고 수요 예배도 드릴 거예요. 이 기능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기능은 돌아가고 나름대로 방식대로 가요. 그 배후에 숨어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이미 썩어져 있는데 다들 그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믿고 아무도 뭐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뭐라 안 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당장 뭔가 내가 심판이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아, 그냥 계속 교회는 돌아가는 것 같고 나도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예수님은 그 숨어있는 그 죄를 보신 거예요. 어떻게 이 동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무도 죄 있다 하지 않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이 성전을, 이 꼴을 그대로 만들어놨냐고요. 솔직히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들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실은 아닌데, 실은 내 영적 상태도 다 아닌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마음 다 알면서도 실은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착 덮으면서 사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죄 아닌가요? 우리 안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조그만 위선의 흔적도, 부정의 조각도, 어떤 욕심도, 물질주의도 싹을 보여주신다면 당장 잘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저를 씻어주시길 기도하세요. 우리를 막 반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누룩이 이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룩은 부풀어 올라요. 죄의 모습이 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커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룩, 거짓이 죄가 되고 죄가 악이 되는 그런 무서운 것,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 오늘 아니요 내일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깨끗이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제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제 마음, 저 성전입니다. 주님의 전입니다.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제발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나를 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거룩한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 주시듯 내 안에 나쁜 생각과 마음과 태도들을 몰아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창의진 교회를 섬깁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